지금 우리 찾으신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1장 1절부터 우리 1장을 전체 다 살펴볼 텐데요. 읽기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 중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기장을 자색 가는 대중으로 제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화원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풀어가는 형식이라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복도가 있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군이 일어나서 어전 계신 소망과 기사와 하루나와 이따와 아따와 세자리와 그레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역사적인 배경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뭐 크게 역사적인 그 배경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에스더의 본명은 히브리어로 하다사라고 합니다. 이 하다사는 그 나무 중에서 이 작은 그 철쭉 같은 그 도금냥이라고 하는데 그 나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비가 되면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가 되죠. 오늘 1장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이 책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으로 인정받아온 책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왕비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면 지금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실 그 여러분이 더 잘 알기로는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왕 그 이름으로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식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그 괴물같이 나온 왕 있거든요. 영화 300에서 예, 그 왕입니다. 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페르시아식 발음으로는요 크샤르사라고 합니다. 크샤르사. 그 왕의 왕비가 이제 에스라인 것입니다. 뭐 오늘 1장에는 그 왕의 왕비가 에스더인데 그죠? 지금 1장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까지 시대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 이야기였다면요. 지금 에스더서에서는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포로 귀환했잖아요. 1차, 2차. 그죠? 오랜 이민생활, 100년 넘게 이민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100년 넘게 이민생활을 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청산하는 거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죠? 자발적인 자들은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는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특히 돌아가지 않고 이민생활을 우리는 계속 할 것이다 하고 남아 있었던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평범한 서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국내 정치 이야기입니다. 그 궁 안에서의 정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가운데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아 에스더서가 성경에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너무 겉으로만 싹 보게 되면 너무 세속적이거든요. 내용이 세속 정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 유대교적으로 보입니다. 이 몰살 당할 뻔한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를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살당하지 않고 살아남음으로써 이후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정치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정치예요. 이거 다 정치 아니냐. 서로 죽이고 뭐 정략을 꾸미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에스더를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라고 합니다. 그죠? 이 왕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위대함인데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넓은지. 인도에서 구스가 이디오피아입니다. 뭐 당시 이디오피아도 뭐 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죠? 오늘날 사실 그 중동 지역이 그 이스라엘 빼고는 강대국이라 할 게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전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디오피아까지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 페르시아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넓은 그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세계사 시간에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지구상 최대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는 로마 제국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보다 위상이 떨어지는 까닭은 지금 세계의 패권이 로마 제국의 후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 세계와 지금 이란은 긴장관계에 있죠. 갈등관계. 그러니 페르시아를 늘 서구 문명에서는 깎아내려요. 특히 영화 300 같은 경우도 보면은 페르시아 왕은 완전히 뭐 괴물같이 막 묘사해놓고 어디 그 스파르타의 지도자는 막 근육질에 멋진 남자가 나와가지고 막 영웅처럼 묘사를 해놓습니다. 지금 만약에 세계 패권이 이란이 이 페르시아 후손들 이란이 지고 있었다면 그런 영화 안 나오겠죠, 그죠? 아주 페르시아를 멋들어지게 묘사했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은 미남의 근육질로 하고 스파르타 지도자는 막 이상한 찌질한 사람 같이 보이게 해놨겠죠. 3절에 이 왕입니다. 그죠? 이 왕, 즉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지금 3년 만에 잔치를 베푸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에스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잔치에 목적이 있죠. 그죠? 뭐 생일 잔치, 뭐 칠순 잔치, 팔순 잔치 뭐 다 잔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뭐 승진 축하하고 뭐 합격 축하하고요. 이사 기념. 교회에서 하듯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잔치도 있고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의 목적은 4절에 나옵니다.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잔치가 얼마나 크냐면 180일간 지속됩니다. 6개월간의 잔치입니다. 우리 잔치라고 해서 이렇게 먹고 놀자판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람은 노는 자리에서도요. 비즈니스가 오고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골프 칩니다. 골프 자체를 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4시간씩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같은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사람 4시간씩 붙들어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막 같이 식사하려면 막 경매 붙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 보니까 막 3시간 같이 점심 식사하는데 35억, 막 40억씩 낙찰되더라고요. 올해는 가격 많이 떨어졌대. 올해는 한 7억 정도면 그 3시간 같이 식사할 수 있답니다. 그래봐야 깨야 3시간 점심이. 그리고 골프는 4시간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골프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축구장을 가도요. 축구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사는 얘기도 했다가 요즘 하는 생각들, 뭐 고민들 이런저런 얘기하게 됩니다. 180안에 6개월간의 잔치입니다. 누구와? 내각의 신하들과 장수들과 지방의 고위 귀족들과 분명히 편한 분위기에서 국론을 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더 제국을 확장해 가야 될 것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와있겠죠. 이 잔치가 끝이 아니에요. 2차 연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 2차 잔치는요 누구를 위해서냐 하니까 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을 위해서입니다. 일반 백성들을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에게 왕궁을 페르시아 왕궁을 개방한 셈이죠. 요즘도 가끔 이런 행사해요. 뭐 백악관 이런 거 보면은 뭐 날 잡아가지고 하루 정도 백악관 뜰을 뭐 일반인들한테 공개한다든가 이런 행사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아주 통이 큽니다. 그죠? 아예 일주일을 통째로 왕을 열어가지고 일반 백성을 초대합니다. 일주일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귀족들이 어차피 왕궁을 늘 들락달락 하는 사람들이니까 6개월간 잔치를 해도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일주일 동안 열어놓으면은 경계 서야 되지요. 또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신분들을 확인해야 되지요. 일주일 동안 열어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6절 말씀은 궁궐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7절에 보면은 모두 금잔에 술을 따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화려했다라는 겁니다. 사람 손이 안 간 잔이 없었다는 것이죠. 금잔인데 다 손으로 조각한. 7절에 보니까 어주가 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주는 그 임금이 베푸는 술이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술은 포도주입니다. 임금이 그 아수에르 왕이 주는 이 포도주가 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주가 한이 없다는 말은 왕의 자비가 그렇게 넓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부유함을 볼 수 있죠. 이 일반 백성들 초대해갖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주는 무제한이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한다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음주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술 예절이라는 것이 있죠. 뭐 예컨대 어른하고 마실 때는 뭐 잔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든지 뭐 고개는 어떻게 해야 한다더라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면 안 된다든가 뭐 각 나라마다 이런 민족마다 이런 풍습들 이런 예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 같은 데서는 손님이 의무적으로 술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마시거나 돌아가거나 안 마실 거면 가라는 거죠. 로마에서는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요즘 같은 이 젊은이들 왕게임 하듯이 주사위 던져가지고 주인을 정해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술을 마셨어야 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는 어떤 음주법이 있었냐면은 이 큰 잔에다가 술을 따르는데 와인을 따르는데 큰 잔에 따라서 와인을 마실 때는 쉬지 않고 마셨어야 했습니다. 원샷이라고 하는데 원샷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 약한 사람은 그거 자체가 되게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왕이 얼마나 관대하나니까요. 지금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 하거든요. 이 음주법을 말합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예의 없이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의는 사실 사나이들은 마셔가지고 한 잔 들고 쉬지 않고 한 잔 딱 비우는 게 예의인데 오늘만큼은 이 법도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껏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엄청 기쁜 날입니다. 완전 축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날은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은 홀짝거리면서 마셔도 되고 대판 마셔서 취해도 되고 싫은 사람은 안 마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끝에 나오죠. 그래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한 겁니다. 너는 마음대로 너 편한 대로 마셔. 어떤 사람은 홀짝홀짝거려도 좋고 어떤 사람은 막 퍼마셔도 좋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3차 잔치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르 왕의 아내죠. 그 왕후 와스디가 베푸는 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인데 뭐 당시 제국이니까 오늘날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자리를 능가하는 자리였죠. 그가 특별히 여인들을 위해 베푸는 잔치임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여자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지금 잔치를 하는 거냐 했을 때요. 앞에 두 번의 잔치가 그러니까 여자들이 배제된 잔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왕비가 따로 여자들만 모여서 잔치를 베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사실 부부 동반한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를 따르면요. 당시 페르시아는 사실 부부 동참하는 잔치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잔치는 예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마신 거죠. 1, 2차는 남자가 안고 지금 3차 잔치는 여자들이 참석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겠죠. 여자가 아주 고의적으로 배제된 술자리였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무적인 만남이었을 것이고 둘째는 방탕한 술자리였을 겁니다. 두 번째 연회는 7일간 일반 서민들에게 술을 베풀었지 여자까지 준비시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지금 첫 번째 연회가 아주 방탕한 연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족들과 장군들을 위한 그 6개월간의 잔치였거든요. 이 두 가지 모두 섞였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정무적인 만남이라서 먼저는 여자들이 배제되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음탕한 술자리라서 여자들이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후가 나서서 그들의 부인들, 이 아녀자들을 여자들을 위해서 술자리를 베푼 것입니다. 여자들만 모인 술자리라고 해서요.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괜히 그 유흥가 같은데 제비들이 막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먹고 마시는 지금 이제 파티 분위기를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이런 완전 그 놀자판, 신나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항상 성경에는 이 본론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그 암울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잔치 일주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왕이 뭐가 일어났다 합니까?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주흥이라는 것은 술기운이 술기운이 돌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술을 계속 퍼마시다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술기운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막 흥이 났지요. 술 취하면 뭐 집도 팔아먹을 수 있다 안 합니까? 어전 내시 7명을 부릅니다. 그 내시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름을 보여주는 건 이 내시들이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이 내시들 7명 불러가 무슨 명령합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아내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내지만 이 제국으로 봤을 때 뭡니까? 제국의 왕후입니다. 제국의 퍼스트 레이디. 제국의 왕후로서 갖춘 이 위엄이 있고 가장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그 엄마 중에 엄마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지금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오라 시킨 겁니다. 4시 7명 보내가지고 과시욕이죠. 술기운에 돌아가지고 자기 아내 예쁘다 싶으니까 과시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뭐 남자들 뭐 이 무기 자기 수입보다 무리해가지고 막 자동차 사고 이런 것들 막 과시욕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그렇죠. 막 보석과 막 온갖 핸드백들 과시욕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요.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이 술 취한 남편과 남편 주변의 무리들에게 나가고 싶은 여자가 그 있겠습니까? 다들 술주정 부리고 있는데 누가 거기 끼고 싶습니까? 그 12절에 지금 왕후가 거절합니다. 나 못 나간다. 나는 안 나간다. 술 취해가지고 지금 술주정 부리고 있는 그 작자들 앞에서 내가 뭐 치장해가지고 뭐 비위 맞춰주기 싫다 이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11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를 갖다가 벌거벗은 상태로 나오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 시스루 같은 거라도 좀 걸치고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조차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아내의 자기 왕후의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경 11절 끝에 나오지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비가 다 그랬습니다. 다 예쁘고 지성적이고 출중했어야 돼. 다 선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 당시 뭐 연애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게 예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완전한 왕의 술꼬장입니다. 지금 완전 술꼬장 피우는 거예요. 지금 잔치 매서 계속 포도주 마시다가 술이 안 취했으면 이런 명령을 했을 리가 없죠. 근데 왕비가 거절하니까 12절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지금 상식적으로 무리한 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적어도 여자로서 이 왕비로서의 채통 위엄은 지키게 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 주흥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로 술기운에 거절당하니까 이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자기 신하들 앞에 내가 창피를 당하다니. 13절에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법률 담당자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을 보면은 규례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의 말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왕이 진짜 지금 관련 법안을 법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뭡니까? 이미 마음속에선 판단이 끝났어요. 이 왕비는 패비다. 예, 내가 패위한다.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 결정을 위한 정당화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마음에선 정리돼버렸습니다. 이 말 꺼내는 순간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 말 꺼내는 순간 이미 자기는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신하들이 알아서 그림을 한번 그려와봐라 이겁니다. 적합한 제목이 필요할 뿐이죠. 이 지금 사실 에스더서는 다 이런 국내 정치를 보여줍니다. 국내 정치의 상황들.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죠. 우리 지난 정권에서도 사실 잘 볼 수 있었지만 부패 세력이 한 명일 수는 없습니다.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교주 한 사람만 막 욕먹고 마는데요. 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그 정신 나간 집단도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그 약간 의리숙한 교주가 그 다 관리하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얼마나 서로 얼기설기 있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늘 부역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주보다 부역자들이 누리는 호사가 더 큽니다. 교주는 살짝 정신이 좀 이상한데 부역자들은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 신천지나 통일교 다 그렇습니다. 거기 교주들은 언론에 나오면 약간 으스룩해 보이죠. 예, 실제로 좀 으스룩합니다. 예,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 부역자들 학벌 한번 보세요. 신천지, 뭐 거기 통일교 정말 놀랍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세상 좋은 학교 출신들이 자기들이 그 가면 속에서 종교 팔아서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바지 사장 세우는 거니까 자기들은 비난받지는 않거든요. 16절에 그런 부역자들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지요.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왕비가 지금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왕이 벌거벗고 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안 나간 데 있는데 그게 백성에게까지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왕이 잘못한 거지. 왕으로서 기품과 위엄을 지켜주지 못하고요. 17절의 부역자들의 대답은 더 기막힙니다. 하여튼 이 옅은 시대를 막론하고요. 세상 천지 그 온갖 부역자들은 과장스러운 논리와 아첨의 타고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온 나라의 여인들이 남편 말을 무시할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여튼 이 패비 과정에 사실 흔히 사용되는 논리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산군의 엄마죠. 그 패비 윤씨. 그 패비되는 사유가 사실 여러 가지로 추측됩니다. 그중 한 가지, 이 성종이 여자를 너무 밝혔다는 겁니다. 부부 싸움 중에 왕비가 이 성종의 얼굴에다가 이 손을 대지요. 여자 좀 적당히 밝히시라고. 이때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어디서 남편 얼굴, 소위 그 용 안에다가 손을 대. 그럼 아첨꾼들이 딱 달라붙습니다. 이 궁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그 유교 위에 세워진 이 조선의 기반이 국기가 문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패비윤씨도 패비되는 거죠. 자연스럽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신하들이 지금 패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자기 아내를 패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요. 부덕한 왕이 됩니다. 왕은 오히려 패위를 해도 끝까지 지켜주려는 제스처를 해야 돼요. 지금 그거 지금 짜고 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하고 짜고 치고 있죠. 왕은 이미 자기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신하들 너희 내 마음 눈치 못 갔니? 너희들이 알아서 그럼 이 정도 되면 정리해야지. 그 밑에서 신하들이 막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폐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당시가 2500년 전이거든요. 오늘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치판과 별 차이 없어요. 19절에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라 하는데 이게 그 폐위 조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지 하니까 20절 후반부 보니까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남편을 업신여긴 이 왕비를 폐위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거다. 나라의 정신 나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뭐 여성에게 인권이란 것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남편의 재산 비슷했죠. 21절에 왕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미 뭐 짜고 치는 겁니다. 내가 구실을 한 개 떨어줄 테니 너희들은 내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림을 만들어오라 이거죠. 마지막 22절을 보니까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답니다. 당시에 국제결혼이 흔했습니다.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단체 이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맥락은 아닌데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왕국내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결혼하면 언어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아 그래서 너무 더 좋다고 서로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부딪힌다고 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지막 조서는요. 국제결혼해가지고 집안에서 언어가 다를 시에는 남편 언어를 사용하라는 왕의 조서인 겁니다. 어느 정도 가부장인지 이 폐위하는 모습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합리화가 커져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1장을 보고 나면은 뭐 그래 그 당시 그 페르시아 국내 정치 상황은 알겠는데 이게 왜 그 성경에 들어가 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 루터가 느꼈던 감정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에스더스가 끝까지 뭐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은 한번 등장하지도 않고 이름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하다가 정치판 쭉 보여주다가 끝이 납니다. 그 이방민족 페르시아 국내 정치인데 그 뭐 이란 사람들이나 봐야지 뭐 그 우리가 볼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성경인가 싶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속에 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이방 역사, 페르시아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 지키시려고 지금 어떤 과정들을 거치시는지 보여주시는 참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번의 잔치를 봤습니다. 세 번의 잔치, 한 번은 6개월간. 6개월간의 잔치라도 언젠가는 인간의 잔치는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음식은 모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부패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잔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흥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억지로 잔치에 참석하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갈 수 없으니까. 저 사람 지난번에 내 아들 돌잔치 와줬으니까 나도 이번에 한번 가줘야지. 결국 인간의 이 잔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그의 분노로 인해서 결국 싸늘해지고 이 왕비 와스디를 패하는 비극으로 끝을 맺는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침울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 세상의 화려함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의 잔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흥은 이처럼 순식간에 깨집니다. 왕의 술기운 한 번으로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술기운에. 2500년 전에 인간들이라 이 여성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더했으면 더했지 아마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깨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 거기 초대받지 못했다고 슬퍼할 것 없습니다. 뒤에서 드러나지만요, 이 세상 잔치의 유흥을 깨뜨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런 잔치의 흥을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깨뜨리시는 자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즐거움의 편, 쾌락의 편, 권력의 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서 계신 정의의 편, 이 땅의 온전한 주인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또 에스더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당시의 궁정 안의 정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이방 민족의 정치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고 믿는 자들 안에만 있고 이 땅에는 손 놓고 놀고 있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한번 등장하지 않는 그 이방 땅에서조차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서든지 심지어 가장 어두운 술집과 유흥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핍박을 받더라도,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서 계신 정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